뉴일랜드 아처는 예술에 깊은 조예가 있고 국제적 시야를 자랑하는 청년입니다. 무엇보다 1800년대 말 미국 북부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진보적인 청년이기도 하지요. 뉴욕 상류 사회에 철통 같지만 사소하기 그지없는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들도 자유로워야 해요. 우리 남자들처럼. 그리고 그는 이내 깨닫습니다. 그의 이런 외침은 그가 속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문제를 뿌리째 건드린 것이라고요. 뉴일랜드 아처는 이 세계의 아웃사이더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실한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상류층의 생태에 완벽하게 적응한 그런 그에게 어울리는 흠잡을 데 없는 아내.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미래를 상상할수록 그는 답답하고 두려워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일방의 무지, 일방의 위선으로 유지되는 무미건조한 물질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결합이 될 거라는 그 예감 때문입니다.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세 번째 감상의 밤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일린입니다.
순수의 시대는 겉보기에는 연애 소설이지만 실은 19세기 말 뉴욕 상류 사회라는 세계를 통해 인간을 애워싼 사회 구조, 문화, 관습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입니다. 주인공 뉴일랜드 아처는 분명한 열정과 올바른 윤리의식, 정의로운 정신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나고 자란 뉴욕 상류사회의 공고한 전통, 관습, 문화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자유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19세기 미국 신흥 귀족 사회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내 안의 목소리는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이 옳다라고 외치는데 남 눈이 두려워서 세상에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아서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 다들 잊지 않으신지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순수의 시대, 세 번째 감상 들어가기 전에 책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출판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번역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Fits and the Tantrums의 Break the Wall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1800년대 말 뉴욕 상류 사회에서 나고 자란 청년 뉴일랜드 아처는 웰랜드 가문의 딸 메이와의 결혼을 앞두고 단꿈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 날 메이의 사촌 언니이자 폴란드의 백작의 아내 엘렌이 남편과 별거를 선언하고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뉴욕에 오자마자 보수적인 뉴욕 사회의 스캔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류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유분방한 태도와 남편과 관련한 점잖지 못한 루머들 때문에 메이의 평판까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뉴랜드는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메이와 엘렌의 할머니로 뉴욕 사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곳 노부인이 엘런을 보호하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됩니다. 뉴랜드는 죄 없는 엘렌을 단죄하는 뉴욕 상류사회에 다소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신과 아내가 될 메이와의 관계도 재고하기 시작합니다.
'The young man was sincerely but placidly in love. He delighted in the radiant good looks of his betrothed, in her health, her horsemanship, her grace and quickness at games, and the shy interest in books and ideas that she was beginning to develop under his guidance. She had advanced far enough to join him in ridiculing the idols of the king, but not to feel the beauty of Ulysses and the Lotus Eaters. She was straightforward, loyal, and brave. She had a sense of humor, chiefly proved by her laughing and his jokes. And he suspected, in the depths of her innocently gazing soul, a glow of feeling that it would be a joy to waken. But when he had gone the brief round of her, he returned discouraged by the thought that all this frankness and innocence were only an artificial product. Untrained human nature was not frank and innocent. It was full of the twists and defenses of an instinctive guile. And he felt himself oppressed by this creation of factitious purity, so cunningly manufactured by a conspiracy of mothers and aunts and grandmothers and long-dead ancestresses. Because it was supposed to be what he wanted, what he had a right to, in order that he might exercise his lordly pleasure in smashing it like an image made of snow.
젊은이의 사랑은 진실하지만 평온했다. 그는 약혼녀의 눈부신 용모와 건강과 승마 솜씨를 우아하고도 재빠른 운동 능력을 또 그의 가르침 아래 키워나가기 시작한 책과 사상에 대한 수줍은 관심을 기뻐했다. 메이는 왕의 목가를 비웃을 만큼은 진전했지만 아직 율리시스와 연꽃 먹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솔직하고 충성스럽고 용감했다. 유머 감각도 있었다. 그의 농담에 웃는다는 게 가장 큰 증거였다. 그는 그토록 순수한 눈망울의 영혼 속에는 그가 즐거이 깨워줄 빛나는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짧게나마 살펴보면 실망스럽게도 그 솔직함과 순수함이 모두 인위적인 산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훈련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서 솔직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간교의 비틀림과 변명으로 가득하다. 그는 이런 인공적 순수함의 산물, 어머니들과 숙모들, 할머니들과 오래전에 죽은 증조, 고조 할머니들이 공모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 창조물에 위압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눈 조각 같은 것을 깨부수는 지배자로서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가 원하고 소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There was a certain triteness in these reflections. They were those habitual to young men on the approach of their wedding day. But they were generally accompanied by a sense of compunction and self-abasement, of which Newland Archer felt no trace. He could not deplore, as Thackeray's hero so often exasperated him by doing, that he had not a blank page to offer his bride, in exchange for the unblemished one she was to give to him. He could not get away from the fact that if he had been brought up as she had, they would have been no more fit to find their way about than the babes in the wood. Nor could he, for all his anxious cogitations, see any honest reason, any, that is, unconnected with his own momentary pleasure in the passion of masculine vanity, why his bride should not have been allowed the same freedom of experience as himself. Such questions, at such an hour, were bound to drift through his mind. But he was conscious that their uncomfortable persistence and precision were due to the inopportune arrival of the Countess Olenska. Here he was, at the very moment of his betrothal, a moment for pure thoughts and cloudless hopes, pitchforked into a coil of scandal, which raised all the special problems he would have preferred to let lie.
"Hang Yelena Olenska,"
he grumbled, as he covered his fire and began to undress. He could not really see why her fate should have the least bearing on his. Yet, he dimly felt that he had only just begun to measure the risks of the championship which his engagement had forced upon him. A few days later, the bolt fell.
"이런 생각들은 일견 진부한 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흔히 빠지는 감상이었다. 그런 생각엔 대개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 비하가 끼어드는데 정작 뉴랜드 아처에겐 그런 것이 없었다. 그는 신부가 결백한 삶을 자기에게 내주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신부에게 그러지 못한다고 개탄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했다면 두 사람은 숲에 버려진 아이들보다 나을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자기의 신부에게 그가 경험한 것과 같은 자유를 허락해선 안 된다고 강요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결혼을 앞둔 땐 그런 생각이 떠돌기 마련이었지만 그것이 그리 불편하고 끈질기고 선명한 것은 분명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부적절한 등장 탓이었다. 그는 지금 이 약혼의 순간, 순수한 생각과 깨끗한 희망의 이 순간, 난데없이 혼란스러운 추문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 들추고 싶지 않은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다. 빌어먹을 엘렌 올렌스카! 뉴랜드 아처는 이렇게 욕을 했다. 왜 그녀의 운명이 자신의 인생과 얽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약혼 때문에 그런 여자를 옹호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많은 위험이 따르리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다. 며칠 후 번개가 떨어졌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월튼 원작 순수의 시대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he Strokes의 Take It or Leave It 이었습니다. 엘렌 올렌스카의 등장 이후 뉴랜드 아처의 청사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미덕이 허위에 찬 상류 사회가 몇 대에 걸쳐 완성한 허위의 산물일지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또 다른 비보가 그를 덮쳐옵니다. 메이와 엘렌의 할머니 민곳 부인의 집에서 디너 파티를 열기에 앞서 보낸 초대장을 대부분의 상류층 가문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보퍼트 부부와 잭슨 남매를 빼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추문의 주인공 엘렌이 있는 저택의 파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대범한 민곳 노부인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메이의 어머니 웰랜드 부인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뉴랜드는 자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처 부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루이자, 벤더 루이든을 만나러 가야겠어. 'Don't tell me,' Mrs. Archer would say to her children. All this modern newspaper rubbish about a New York aristocracy. If there is one, neither the Mingotts nor the Mansons belong to it. No, nor the Newlands or the Chiverses either. Our grandfathers and great-grandfathers were just respectable English or Dutch merchants who came to the colonies to make their fortune and stayed here because they did so well. One of your great-grandfathers signed the Declaration, and another was a general on Washington's staff and received General Burgoyne's sword after the Battle of Saratoga. These are things to be proud of, but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rank or class. New York has always been a commercial community, and there are not more than three families in it. Who can claim an aristocratic origin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Mrs. Archer and her son and daughter, like everyone else in New York, knew who these privileged beings were. The Dagonets of Washington Square, who came of an old English county family allied with the Pitts and Foxes. The Lannings, who had intermarried with the descendants of Count de Grasse, and the Van der Luydens, direct descendants of the first Dutch governor of Manhattan, and related by pre-revolutionary marriages to several members of the French and British aristocracy.
Archer 부인은 평소 뉴랜드와 제인이 남매에게 누누이 말하곤 했다.
요즘 신문에서 뉴욕의 귀족 어쩌고 하는데 다 헛소리야. 그런 게 있다면 민곳 가도 맨슨 가도 귀족이 아니야. 뉴랜드 가도 치버스 가도 마찬가지야. 우리 조부와 증조부들은 다만 존경받는 영국 상인이나 네덜란드 상인이었어. 부를 찾아서 여기 신민지에 왔다가 일이 잘 풀려서 정착한 게 전부야. 너희 증조부 한 분은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셨고 또 한 분은 워싱턴 휘하의 장군으로 계시다가 세라토가 전투가 끝난 뒤 버고인 장군의 칼을 받으셨지. 이런 건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지위나 계급하고는 상관이 없어. 뉴욕은 처음부터 상업공동체였고 진정한 의미의 귀족적 기원을 내세울 수 있는 가문은 세 곳을 넘지 않아. 뉴욕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처 집안 사람들도 그 세 곳의 어떤 가문인지 알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벤덜루이든 가문이었다. 벤덜루이든 가문은 맨하튼 최초의 네덜란드 총독의 직계 후손이자 독립전쟁 전에 프랑스와 영국의 몇몇 귀족 가문과 결혼한 내력을 지닌 진짜 귀족들이었다. 벤덜루이든가의 노부부는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는 운둔자들에 가까웠다. 디너 파티를 연다 해도 가장 친한 친척들 소수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뉴욕 사회 최고의 권력이자 가장 우아한 귀족의 표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뉴랜드 아처는 그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Everybody in New York knows what you and Cousin Louisa represent. That's why Mrs. Mingott felt she ought not to allow this slight on Countess Olenska to pass without consulting you.'
Mrs. van der Luyden glanced at her husband, who glanced back at her.
"'It is the principle that I dislike,'
said Mr. van der Luyden.
"'As long as a member of a well-known family is backed up by that family, it should be considered final.'
"'It seems so to me,' said his wife, as if she were producing a new thought.
"'I had no idea,'
Mr. van der Luyden continued,
"'that things had come to such a pass.'
He paused and looked at his wife again.
"'It occurs to me, my dear, that the Countess Olenska is already a sort of relation through Medora Manson's first husband. At any rate, she will be when Newland marries.'
"'뉴욕 사람들 모두가 두 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민곳 부인이 이번 올렌스카 백작 부인 모욕 사건을 반드시 두 분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뉴랜드 아처의 말에 벤덜루이든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도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런 원칙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 명문가의 구성원이 가족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끝 아닌가?
남편의 말이 끝나자 부인이 말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줄 전혀 몰랐네. 내가 볼 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우리하고도 친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소. 메도라 맨슨의 첫 남편 쪽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어쨌건 뉴랜드가 결혼하면 분명히 친척이 되는 거고. 그래, 자네는 오늘 아침 타임즈를 읽었나, 뉴랜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Folk Implosion의 Kingdom of Lies 였습니다. 상업 공동체로 역사를 시작한 도시, 유럽식 귀족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뉴욕에서 진정한 귀족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벤덜루이든 가문의 노부부가 구원병이 되어줄 것 같죠? 이로써 사교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과연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스터 벤덜루이든은 마침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Newland tells me he has read this morning's Times. Therefore, he has probably seen that Louise's relative, the Duke of St. Austrey, arrives next week on the Russia. He is coming to enter his new sloop, the Guinevere, in next summer's International Cup race. And also to have a little canvasback shooting at Trevenna.
Mr. van der Luyden paused again and continued with increasing benevolence.
Before taking him down to Maryland, we are inviting a few friends to meet him here. Only a little dinner, with a reception afterward. I am sure Louisa will be as glad as I am if Countess Olenska will let us include her among our guests.
He got up, bent his long body with a stiff friendliness toward his cousin, and added,
I think I have Louise's authority for saying that she will herself leave the invitation to dine when she drives out presently. With our cards, of course, with our cards.
Husband and wife looked at each other again. Their pale eyes clung together in prolonged and serious consultation. Then a faint smile fluttered over Mrs. van der Luyden's face. She had evidently guessed and approved. Mr. van der Luyden turned to Mrs. Archer.
If Louise's health allowed her to dine out, I wish you would say to Mrs. Lovell Mingott, she and I would have been happy to fill the places of the Lawrence Leffertses at her dinner.
Newland가 오늘 아침 타임즈를 읽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 루이자의 친척인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이 다음 주에 러시아 호편으로 뉴욕에 온다는 소식을 보았을 겁니다. 공작은 새 요트 기네비어호로 내년 여름 국제 경기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죠. 트러베나에서 흰죽지 오리도 사냥하고 공작을 메릴랜드로 모시고 가기 전에 여기서 친구들을 좀 불러서 그분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냥 간소한 저녁 식사예요. 그런 다음에 접견회를 하고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그날 함께 모실 수 있다면 루이자도 나만큼이나 기쁠 겁니다. 말을 마친 후 미스터 밴 더 루이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척 부인을 향해 기다란 몸을 뻣뻣하지만 다정하게 굽히고 덧붙였다. 아마 내 생각에는 루이자가 잠시 후 마차를 타고 나가서 직접 초대의 뜻을 전할 것 같군요. 우리 집 초대장으로요. 당연히 우리 초대장이지요. 아처 부인은 그 말에 고마움을 표하고 일어섰다. 밴 더 루이든 부인은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고맙다는 인사에 손사래를 쳤다. 나한테 감사할 것 없어요. 전혀, 전혀요. 이런 일은 뉴욕에서 일어나선 안 됩니다. 내가 힘을 쓰는 한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알라니스 모리셋의 Mercy였습니다. 뉴욕 상류사회의 모든 가십에 정통한 노신사로 첫 감상 시간에 그 오페라 극장에 등장했던 레퍼트가 엘렌 올렌스카 왕따 만들기의 주축으로 나오죠. 그래서 엘렌이 기가하고 있는 민곳 가문의 디너 파티를 거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보이콧했죠. 이에 뉴랜드는 뉴욕 최고의 권력 밴 더 루이든에게 가서 구원 요청을 한 것이고요. 밴 더 루이든은 뉴욕 상류층의 기강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직접 파티를 열고
엘렌 올렌스카를 초대해서 복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줄거리고요. 예, 사회생활이 그 여러 가지 그 관계죠.
네.
누가 누구를 알고 또 그 누구가 누구를 알고 나 역시 그 누구를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네.
회동을 하고 회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순수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네. 혈통하고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 이해하시기 좀 쉽게 캐릭터 리스트를 등장인물 리스트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미국 사회는 정말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last name을 보면 대충 어디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이 밴더 루이든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출신이 분명한 그쵸? 것 같고요.
네네. 더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턴의 순수의 시대를, 책의 이름에서 한스 올라브 랄룸의 소설 파리 인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잎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2월 28일부터 전시 예정인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순수의 시대, 지금까지 그 뉴욕 상류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짚어봤는데요. 내일부터 그 인물들의 본격적인 활약? 활약이라고 해도 되나요? 여하튼 그 본격적인 관계가 펼쳐집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끝곡으로는 KD 랭의 So In Lov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